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너울이라 그럽니까? 수건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전통과 관습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게 되면 마치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11절, 11절 말씀은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혁명적인 말씀.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았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낳았고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에게서 낳았다. 이 말은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다, 똑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말이었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죠? 예, 여성은 남자의 한참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죠? 한참 아래에 있었어요. 여성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공부도 안 시키고 일만 시키고. 여성은 뭐 왕비라 할지라도 공부를 안 시킬 정도로, 공주라 할지라도 공부를 안 시킬 정도로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이니까 더하지요. 그죠? 예, 그때는 뭐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 소유물. 남자, 남편의 소유물. 무슨 얘기냐면 집에 강아지, 개, 돼지 키울 거 아니에요. 개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죠. 그렇게 여성을 취급했죠.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를 드릴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없었고 여성은 차별을 대우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았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았고 남자는 여자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이 말은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누가 덜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 거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하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뭐 형, 천지가 개벽하는 그 정도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남자나 여자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남녀가 동등하다고 말한다.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다 귀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원칙이고 관습이 있어요. 관습. 그 시대 사람들의 관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과 좀 다른 전통과 관습이 있는데 그 전통과 관습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오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여성들의 성적인 매력의 상징이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을 여성들은 머리카락을 기르고 머리카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은 내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될 것처럼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을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늘 가지고 다니고 이게 성적인 상징이고 아름다운 상징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들한테는 내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여인들이 와서 예수 자기 머리카락을 풀고 눈물로서 혹은 향유로서 예수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오죠. 이건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생명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최고의 존경과 헌신과 충성과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외간 남자한테는 남편 외에는 외간 남자한테는 절대로 머리카락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얘기는 엄청난 헌신, 사랑과 충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에서도 당시 여성들은 다 이렇게 너울을 쓰고 머리카락을 가리고 다녔어요. 이건 오직 언제 하냐? 제 남편한테만 머리카락을 벗고 보여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순결의 상징이에요. 나는 여성이고 내 아름다움은 내 남편에게만 보여준다. 그래서 성적 순결의 상징이고 남편에 대한 헌신과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너울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아, 저 여인은 순결한 사람이고 남편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사람. 이게 정숙의 상징, 순결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수건을 벗고 그냥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겠어요? 창녀들이 그냥 창녀들. 머리카락을 통해서 남자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쓰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들 유혹하는 거죠. 예. 마치 오늘처럼 말하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든지 가슴이 너무 패인 옷을 입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것처럼 이 창녀들은 머리카락에, 머리에 너울을 안 쓰고 다니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 창녀들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죠. 당시 노예들이라든가 노예들, 창녀들도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수건을 안 쓰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수건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있는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성들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오면 남자들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창녀였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여성들이 수건을 머리에 안 쓰니까 이게 예배에 혼란을 주는 겁니다. 혼란을 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런 혼란이 돼.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우는 여성들은 수건을 써라. 수건을 쓰는 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예, 질서라는 거다. 그래서 여성들이 순결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나는 남편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성들은 예배 드릴 때도 수건을 써라.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전통이고 관습이고 문화였고 질서였고 또 여성들이 남성을 배려하는 것이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수건을 써라는 말씀은 이게 당시 전통과 질서와 문화를 생각해서 서로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배려해야 된다. 여성이 수건을 쓰지 않고 있게 되면 남자들이 유혹을 받으니까 수건을 쓰고 있어라. 여성은 남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뜻으로 수건을 쓰고 있게 한 겁니다. 그 카톨릭에서는 지금까지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죠? 예. 미사할 때 보면 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 하면 우리도 여러분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고 교회에 온다. 그러면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너무 짧은 치마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너무 짧은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막 좀 그렇게 엄하게 합니다. 여성들. 자매들은 다 좀 예뻐 보이고 싶어 하니까. 그러나 교회에 올 때는 너무 짧은 치마나 이런 거 입고 오지 마라. 왜? 형제들이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자매를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너무 패인 옷. 아무리 자랑하고 싶어도 가슴이 너무 패인 옷을 입지 마라. 이런 겁니다. 혹은 예를 들면 남자가 치마를 입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미니스커트.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럼 허용할 수 있겠어요? 예? 무슨 저런 남자가 다 있어? 자, 요즘 문화는 남자는 바지를 입는 게 문화예요. 그죠? 남자는 치마를 안 입단 말이죠. 옛날에 영국에서는 남자들이 치마 입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근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죠. 요즘 남자들이 미니스커트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거지요. 남자가 집에서 뭐 치마 입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어요. 그러나 밖에 나올 때는, 교회에 올 때는 남자들은 치마를 입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자들이 또 화장을 너무 진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눈썹을 그리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멋있어 보이겠어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무슨 남자가 저렇게 화장을 했어? 물론 이제 요즘은 젊은 남자들도 화장은 해요, 그죠? 그런데 막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뭐 연지곤지 찍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요즘 문화는 여성들은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한다 할지라도 남자들은 그렇게 화장하지 않죠, 그죠? 이게 전통이고 문화고 관습이에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문화나 전통을 너무 어긋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받거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남녀가 다 동등하지만은 그러나 문화와 전통 속에서 관습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준다든지 혐오감을 준다든지 다른 사람을 유혹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우리가 뭐 너울을 써서 입고 벗을 수도 있고 남자도 치마 입을 수도 있고 바지 입을 수도 있고 남자도 화장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유혹이 된다면 그런 것은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내 자유라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입이라고 다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된다면 절제해야 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공동체의 교회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예. 요즘은 점점 문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문화예요. 내가 하겠다는데 어때?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문화예요. 점점 그렇게 문화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지요. 그죠? 예.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유할 수 있고 권리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자유가 내 권리가 내가 하는 일이 내 취미가 또 익숙한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고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유혹이 된다면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고 내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지만은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 자유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누가 되고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면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을 잘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약함을 잘 배려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지혜가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형편과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분별력과 깊은 배려심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그제 1박 2일 동안 선교사님들하고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우리 박진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종자들이 계속 개종자들이 거의 90%가 다시 또 이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할 때가 참 있답니다. 우리 박진환 문복영 선교사님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할 수 있도록 또 저들 가운데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 윤호영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면서 여러 팀들을 이제 이끌고 있는데 그 팀 안에 갈등이 많아서 갈등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울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그 방글라데시 선교 팀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늘 수요일의 시간에는 윤호영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윤호영 선교사님 가정과 박진환 선교사님 가정 모든 시련들을 잘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과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축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윤호영 선교사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련, 이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팀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팀원들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잘 배려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또한 우리 박진환 선교사님, 무목의 선교사님, 아버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해결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시대가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직장의 문, 지금의 문도 열어주시며 저들의 가정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생명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유하고 또 우리의 권리가 되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이 되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이 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권리라고 해서 내 자유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된다면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배려심과 깊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마다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